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15절,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321페이지에 있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15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조선 정조 때입니다. 1700년도 말에 제주도에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만덕이지만 여자입니다. 만덕의 부모님은 일찍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 여인의 주선으로 기생의 집에서 기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만덕은 본시 자신의 가족이 양반임을 내세워 관가에 나가 기생의 명단에서 삭제해 주기를 청원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타고난 사업가의 기량을 살려서 제주도 주요 요소마다 여관을 경영해서 거금을 모읍니다.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무역업에 손을 대고 물자를 교역하면서 큰 사업가가 됩니다. 사실 만덕의 이름이 정부의 조종에까지 알려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만덕은 제주도의 선어에 겹쳐 일어난 흉년으로 제주도민이 아사지경에 빠지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양곡을 사들여 제주도민을 살려냅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 거듭된 제주도의 흉년은 조정에서조차 구호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만덕은 모아둔 천금의 돈을 풀어서 큰 배를 세내어 육지에서 양곡을 실어 오도록 했습니다. 실어온 양곡의 30분의 1은 안면이 있는 친지들에게 나눠주고 10분의 9는 제주도 관가에 보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은 기아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만덕의 자선사업이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실상을 들은 정조가 만덕에게 대골에서 큰 벼슬을 내립니다. 그리고 특별 아련을 허락합니다. 임금은 만덕을 보고 칭찬합니다. 너는 한낱 여자의 몸으로 의기심을 발하여 천여 명의 도민을 구호하여 귀중한 인명을 살렸으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상을 후하게 내렸습니다. 만덕은 평생 소원이던 금강산을 구경하고 서울을 경유해서 제주도로 되돌아왔습니다. 제주도 출신이신 분들은 만덕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977년 제주도민들은 한라산 사라봉 공원에 만덕관을 건립하고 만덕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10월에는 만덕상을 제정해서 한라문화제 때 그녀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전생애를 근건과 절약으로 역경을 이겨내 성공한 여성들, 사회에 공헌한 모범 여성 한 사람을 선정해서 만덕상을 준다고 합니다. 한때는 기생의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한라산 높은 곳에 만덕관이 건립되고 그녀의 아름다운 삶을 기념하게 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생이었지만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남겨주죠. 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먼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모든 장군이면은 상식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로 들어가자마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생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기생의 집이 열려 있어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건 쉽지만은 그런데 하필이면 왜 라합의 집이었을까요? 라합밖에 그 당시 기생의 집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뭔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면은 잠시 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을 여리고 왕에게 알리니 왕은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라합은 반응합니다. 4절 5절 말씀.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용감한 여인입니다. 6절을 보면 이미 지붕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목소리가 안 떨렸던 것 같습니다. 왕이 보낸 자들이 꼼짝없이 속았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을 보낸 후에 라합은 자신의 소원을 정탐꾼들에게 말하죠. 오늘 본 말씀을 시간 관계상 봉독해드리지 않았지만 8절에서 14절에 소원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공할 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라합이. 결국 서로 돕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15절 말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나타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그럽니다. 창문에서 줄로 내려서 줄을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때 정탐꾼이 약속하죠.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두 정탐꾼은 자기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1절 말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참고삼아 결과를 말씀드리면 6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은 결국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김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을 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라합은 정말로 복이 많은 여인입니다. 어떤 이유로인지 기생이 되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만났고 정탐꾼을 숨겼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기생이 된 것이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은 라합을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라합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삶의 모든 한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라합이 받은 축복의 만분의 일도 안 됩니다. 여호수아를 넘어서 성경 전체에 비친 라합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지금 한나라에 가가지고 입이 제일 벌어져 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라합일 줄 압니다. 성경에 나타난 라합에 관한 기사 몇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기자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정확히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여튼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니 세계 구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합과 처음 소개해드린 김만덕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누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됩니까? 라합은 어찌되었던지 기생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라합이 행한 것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기 민족을 배반한 것뿐입니다. 반면 김만덕은 전 재산을 다 털어 자기 민족 곧 제주도민을 구한 위인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김만덕이 훨씬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주도민을 위한 위인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라합은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역사의 한 모퉁이를 차지한 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보기에는 김만덕이 훨씬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인류 구원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을까요?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좀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순종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순종이 라합을 믿음의 위인들의 반열에 서게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였다는데 무엇을 순종하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무엇을 순종했을까요?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조상은 못 될지라도 그 비싼 사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정탐꾼을 맞이했나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문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순종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나타납니다. 그 부분만 봉독합니다. 18절 말씀.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 말씀.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매라고 했고 이에 라합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붉은 줄을 맨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라고 할 때 라합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문화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입니다. 기생집에 붉은 줄을 맨다는 것. 웬만한 기생 같으면 다 싫어요. 남들이 기생집인 줄 다 아는데 왜 또 유별난 색깔로 줄을 맵니까? 근데 라합은 순종합니다. 라합은 무조건 순종하여 부끄러움의 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리는 줄이 되어갑니다. 무조건 순종하여 부끄러움의 줄을 내렸기에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갑니다. 신학자들의 견해를 잠깐만 소개하면은 신학자들은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2-3천년 전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을 줄로 압니다.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건 사실입니다. 만일 라합이 이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좀 더 쉽게 붉은 줄을 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라합은 그것도 모른 채 무조건 순종했을 것입니다. 붉은 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으로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라합의 삶 가운데서는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묘하게 붉은 줄 사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김만덕이 행한 것에 비하면은 솔직히 보잘것은 없습니다. 김만덕은 천금의 돈을 풀어서 양곡을 샀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김만덕이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냈습니다. 라합은 부끄러움의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딴 사람들의 눈에 띌지라도 내렸습니다. 부끄러움의 줄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위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붉은 줄을 내릴 때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붉은 줄을 내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천금을 팔아서 양국은 사지 못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붉은 줄을 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요즘같이 바쁜 때에 언제 기도하고 언제 금식이나 절제하고 언제 구제하느냐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붉은 줄을 내리는 자들은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붉은 줄이 라합의 운명을 바꾸었는데 라합은 어떻게 이들을 믿고 순종해서 붉은 줄을 내리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믿자야 본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을 바에야 그냥 한번 순종해 볼까? 이랬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남은 자존심이 있지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부끄러움의 상징인 붉은 줄을 내립니까? 사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건전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건전한 추측을 해볼까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하는 장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파송하면서 그것은 위험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40년 전에 갔다 왔지만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충고는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얼마 전에 모세가 자기에게 한 말을 가슴에 담고 있는데 그 말만 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는 이 말만 전해줬을 줄 압니다. 정탐꾼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이들 가슴에는 확신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안고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첫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겠습니다. 그의 외모나 직업이나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바로 당신께서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바로 그분으로 믿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쁜 라합이라는 여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에는 예쁜 여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이스라엘을 도울 자로 보입니다. 순간 라합도 잠옷 놀랍니다. 여느 남자들의 눈빛과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빛을 느낍니다. 자기를 위대한 여인으로 보는 눈길임을 느낍니다. 순간 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떤 일을 감수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난생 처음 자신을 위대한 눈으로 본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곧이어 이들은 정탐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위대한 눈으로 보아준 것에 대해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붕에 숨깁니다. 순간 왕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깔보는 듯한 눈길을 보내면서 묻습니다. 라합은 태연하게, 아니 조금 애교 섞인 목소리로 그들이 금방 떠나갔음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붕에 올라갈 생각도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언젠가 이 집에 놀러 와야 하는데 괜히 귀찮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떠났을지 모릅니다. 창문에 줄을 메어달아 정탐꾼들을 내려보냅니다. 정탐꾼들은 다음에 자기들이 올 때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놓으라고 말하며 밧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라합은 한편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붉은 줄이지?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정탐꾼들이 밧줄 타고 내려오는 소리는 당구 같은 노래소리로 들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여인이라오. 이 노래를 들은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갑니다. 이에 라합은 부끄러움도 잊은 채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립니다. 건전한 추측에 의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이 라합 되게 한 것은, 아니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한 것은 정탐꾼 이 두 나그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두 나그네가 이상한 눈으로 봤더라면 과연 라합이 되었을까요? 두 나그네의 확신에 찬 눈빛을 통해서 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라합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위대한 여인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까지 위대한 눈빛을 보내는 절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기도와 절제 그리고 구제를 행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우리는 이웃을 보는 눈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 안에 있는 위대함을 찾아내는 눈길이 되어갈 것입니다. 결국 그 눈길로 인하여 그들은 붉은 줄을 내리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 안에 위대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노래했던 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유명한 인도의 시성 타골입니다. 1929년 조선이 일제의 통치하에 있을 때 타골이 일본을 방문하죠. 동아일보 기자가 조선 방문을 요청하자 대신 조선을 위해서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동방의 등불.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것,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한국이 김연아를 비롯해서 동계올림픽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고, 아니 오늘의 한국이 된 이유가 있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탁월의 이 노래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이 시를 접해보았는데 아직도 처음 접했을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탁월이 이처럼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찮은 민족 안에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하였습니다. 오늘날 그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탁월의 노래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이틀 전 이 자리에서 세계 여성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올해는 아프리카 카메룬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회가 마칠 무렵 저는 우연히 탁월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문해 봤습니다. 탁월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처럼 멋진 시를 지었는데 과연 나는 카메룬을 위해서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을까? 시는 떠오르지 않은 대신에 탁월의 시에 코리아 대신 카메룬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일찍이 아프리카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카메룬 중략합니다.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카메룬이여 깨어나소서. 카메룬은 넣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탁월의 위대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향하여 노래를 부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탁월이 이처럼 이웃나라를 위해 자연스러운 시를 쓰는데 기독교인인 저에게는 아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다 보면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부를 때가 온다면은 우리들의 이웃은 부끄러움 없이 붉은 줄을 내리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도와 절제와 구제의 아름다운 삶을 계속하십시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십시다. 사순절은 한편 이웃을 위하여 위대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절기야 될 줄로. 그리고는 띠뚱띠뚱 한 걸음 한 걸음 이웃을 위하여 위대한 노래를 부르는 연습을 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사순절을 끝까지 보냈을 때 우리는 어느덧 이웃을 위하여 위대한 노래를 하나씩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해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노래는 이웃으로 말미암아 붉은 줄을 내리게 할 줄로 압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줄로 압니다. 언젠가 그들은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 꿈을 안고 마지막 사순절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듭니다. 어느 오프라쇼에서 오프라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오프라 윈프리가 방청객 50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항상 50명만 초대하나 봅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몇 분께 행운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 행운은 바로 선물로 준비된 12대의 자동차입니다. 50명 중에 12명에게 자동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실제로 50명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동차 키를 선물했습니다. 여기까지라면은 어쩌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해프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프라는 12명으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38명 중에 한 분을 더 추첨해서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행운은 여러분 곁에 항상 남아있으니까요. 38명 중에 한 명. 남은 38명에게 똑같은 크기의 상자가 배달이 됐습니다. 다들 누구가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까 긴장된 가운데 하나 둘 셋 외치면서 열게 돼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열어보았더니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상자 38개 안에 모두 자동차 키가 들어있었습니다. 스튜디오는 기쁨의 탄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어갑니다. 그때 오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인공입니다. 오프라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한 눈으로 보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5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착한 일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 가지각색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인공이라고 선포. 이러한 눈을 느끼고 이러한 노래를 듣는 자들이 부끄러움에 붉은 줄을 기쁨으로 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돈이 없어서 자동차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눈길은 줄 수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인공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나그네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나그네로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참된 나그네들은 이러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부를 때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라합을 찾아 나섭시다. 그들에게 최고의 노래를 들려주십시다. 곳곳에서 붉은 줄이 내려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민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자들이 새로이 탄생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다가 지치면은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십시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노라면은 우리는 모두 주님의 노래를 듣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가상 7언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들은 이 노래를 가지고 이웃에 나가 또 함께 불러보십시오. 나그네 되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노래, 우리도 나그네가 되어서 이 노래를 세상에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라합은 누구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 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이 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그들에게 찾아가 노래를 불러보십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라합이 누구인지, 아울러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그네 노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중심은 딴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의 중심은 워싱턴에 있고, 비즈니스의 중심은 뉴욕에 있고, 학문의 중심은 보스턴에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정탐꾼 두 분을 보내주셔서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인공입니다. 라합이 이 음성을 듣고 순종의 붉은 조를 내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새롭게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공은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보스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세상의 주인공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일곱 마디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존재의 놀라움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 우리가 들은 그 음성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인공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들의 삶의 노래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래를 통하여 붉은 줄이 내려지는 아름다운 소리들을 많이 많이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제2의 제3의 라합의 탄생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